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와도 많이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으로 들려주신 것 같아서, 듣는 내내 너무 기분이 이렇게 참 감사했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인해 우리가 항상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과 믿음이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삶이 순종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부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부로의 부르심. 사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기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정도는 들어봤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설교 중에 한자를 써야지 조금 준비한 듯한 예,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하는 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의 필요들을 생각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내 시선들이 고정되었을 때에는 사실 생각해 보니 그것은 지피인가요? 지익인가요? 지피죠. 예. 다른 사람을 그 적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정을 해서 그분의 공급이 어떠한가를 목도한다는 것은 또한 지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안다는 것.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대답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처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들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만이 오직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며 도대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민영자매와 이렇게 차를 타고 올때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존재를 받았는가?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또한 이렇게 지난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모습, 자아라고 하잖아요. 나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질그릇 안에 말 그대로 오물을 넣을 수도 있고 질그릇 안에 보석을 담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값진 진귀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나비를 좋아하는데 지금 요즘엔 많이 못합니다. 근데 나비를 좋아하는데 나비 중에 어떤 나비들은 색깔이 이렇게 아주 파랗습니다. 파래가지고 꼭 셀로판지를 붙인 듯 해서 빛이 반사되는 나비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색깔을 취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해서 그 나비를 잡아다가 날개를 막 이렇게 절구에 넣고 물을 넣고 혹은 알코올을 넣어가지고 뭔가 색깔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빤 다음에 아주 곱게 빤 다음에 색깔을 칠해도 그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나비는 말 그대로 단지 빛을 반사시켜서 비춰 보여주는 역할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는 그릇의 역할, 꼭 반사시켜 보이는 거울의 역할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즉,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과 같습니다. 꼭 또한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부를 가지고 또한 자신이 어부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의 어떤 표현을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한글은 표현되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fishers of men이라고 해서 오브라는 표현은 너무 잘 아시죠? 어떤 누구의 것, 꼭제 주머니에 있는 동전과 같이 제 동전은 저의 것이죠. 제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요. 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는 속격에 해당됩니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뭐 헬라어나 그리고 이 영어는 동일하게 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소유물은 소유한 사람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뭐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여러분 그 옛날이죠. 요즘은 아니고 미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체 미팅을 하는데 남자들이 나오고 여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남자들 안 보일 때 주머니에서 하나씩 소지품들 뭐펜 같은 거 혹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면은 책 같은 거 혹은 이렇게 뭐 지갑 이렇게 딱 내놓으면 있습니다. 여자들이 쭉 내놓으면 남자들이 하나씩 건지죠, 이렇게. 근데 거기 그 소유한 거에 따라서 자기 짝이 이제 나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혹은 얼굴이 찡그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소유물은 어떠한 사람의 속성을 그 소유한 사람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강도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도구들은 가지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물건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칭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고린도전서는 성별함, 구속, 어떤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된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정죄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슬픔과 고난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속함과 성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짓는 이 모든 죄들이나 어려움들 혹은 나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였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역겨운 냄새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분의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기준에는 우리 스스로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상관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의 피 흘려주신 구속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그러한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말의 이름처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여전히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물론 십자가 위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 있어서는 지금 여전히 어느 누구라도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의 그 능력이 여전히 미쳐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로서 여전히 화평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떠한 속성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내가 하는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것과는 영 딴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관계가 없다면 사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어떤 그 일하고 계신 그분의 속성을 나 또한 닮아가기를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이 어부로 삼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는 어떠한 물고기들 중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과는 거리감이 있듯이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또 다른 부르심 안에 들어왔다는 걸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두고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행위로서의 거룩이 아니라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간 사람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능동적이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혼자 만드셨고요. 모든 것들을 모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나 힘이나 어떠한 지혜를 원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근데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항상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초점 안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완전하게 강력하신 그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분에 내가 완전히 의존된다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나 스스로의 어떠한 도움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내가 의탁되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만 한다면, 성령님께 완전히 양도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거룩하다,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 부르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 딴판의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거룩하신 모든 속성들 안에 동참되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번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이 야, 내가 너희를 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삼겠다 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속성과 딴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속성에 동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닮기를 사모하시고 주님 닮기를 계속 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16년도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주님, 뭘 원하시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제가 할게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자 주님께서 제게 마음 안에 얘기하신 것이 뭐를 행하려 하지 말고 나를 닮아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닮기만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부라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되는 어부의 역할로 한다면은 어떠한 어업 방법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업 방법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 어업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 말씀과 더불어서 꼭 봐야 되고 싶은, 보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업 어업 방식이 아니라 인간들의 그 죄인들의 어업 방식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이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기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이까. 하박국 대언자는 세상의 죄악된 그 방식에 대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 어업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법 조업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중국에서 불법 조업을 해서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안 되는 뭐 쌍끌이 여선, 코도 너무너무 작아서 온갖 그냥 물고기 큰 것들만이 아니라 손가락만한 어떤 치어들까지도 다 잡아간다고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건 좀 잘못됐죠. 물고기도 새끼를 낳아야지 또 우리가 또 필요한 때에 얻을 수 있는데, 예, 금을 넘어와서, 예, 성경적으로 나쁜 거죠. 범법이죠. 불법이죠. 금을 넘어간 거. 게다가 어떤 새끼들까지도 다 잡아가는, 예, 참 비양심적인 그런 방식이 나옵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보니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킨다고 말합니다. 마귀 또한 동일합니다. 삼킨 자를 찾아서 울부짖으며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방황하거나 혹은 잠시 틈을 보인다면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죄인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은 말하기를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이 다스릴 자, 치리자도 없이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조그만 어항을 샀습니다. 요만한 어항을 하나 샀는데 주애가 좀 있으면 이제 생일입니다. 이번 달에.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로 해주고 싶어서 어항을 사서 말 그대로 송사리만한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쯤 되는 물고기를 여러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물고기의 습성을 보게 되어 보니 막 이렇게 몰려다니더라고요. 몰려다니는데 특히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몰려다니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먹이를 줄 때입니다. 먹이통을 쫙 들며 들고 쫙 움직이면 이쪽으로 싹 모이고 쫙 이쪽으로 움직이면 먹이통을 향해서 막 쫙 모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 주희가 그 조그만 플라스틱 뽀로로 인형 뽀로로 이렇게 플라스틱 파란 거 파랗고 노란 머리 아시죠? 온통 몸이 파랗고 노라니까 물고기 봤을 때 얼마나 현란합니까? 뽀로로 인형을 가지고 유리에 딱 붙으니까 뽀로로 인형을 반대로 그냥 물고기가 확 도망가더라고요. 주위가 막 가서 이쪽으로 가니 물고기가 반대로 쫙 몰려갑니다. 즉 아마 자기보다 훨씬 큰 포식자로서 생각을 하고 포식자가 오는 방향 반대로 그냥 막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군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먹이 때문이죠. 먹이가 많은 곳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행이라는 이유로 몰려다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패션, 유행, 그거에 따라서 신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들이 똘똘 뭉칠 때가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외압이 왔을 때 50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외압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똘똘 뭉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가 형성된 이유 또한 그와 같습니다. 이 하박국 말씀은 근데 누군가는 이 악한 사람들은 이 마귀 사탄은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곳에 그물을 치고 그들이 올 때 사로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쓸데없는 것들도 이렇게 가끔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 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먹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 필요하진 않은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갑니다. 어떠한 이유로 쏠려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떤 때에는 뭉치고 모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걸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그러죠. 어려움이 왔었을 때 자신들이 대변하는 양 얘기를 하며 자신이 소망인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표를 받아서 높게 되고 싶은 의도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과는 세상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또한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네, 지금 봤던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미끼를 주고 그물을 친 다음에 오는 것들을 사로잡아가서 우리의 혼을 잡아가려는 것이 세상이고 마귀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6절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잡아가잖아요. 근데 잡는 사람들이 생각하니 이제 그물을 가지고서 물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이제는 그물이 나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물에게 분향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분께 경배드릴 수 있는 삶과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돈 혹은 명예 무언가 나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조금 집착이 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내가 거기로부터 유익을 받아서 내가 주인이 된다 생각했지만 반대로 얽어매여졌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에는 그것은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며 그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구형 핸드폰은 이제 더 이상 안 좋은 것 같아. 조금 느려진 것 같아. 예, 평소에는 그 핸드폰을 잡기 전까지는 그냥 쓸만했습니다. 근데 느려진 것 같아. 나는 신상으로 옮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삼성과 애플이 경쟁을 하며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팔며 이것을 사야지 꼭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에 마음이 얽어매이기 시작했다면 나는 그것의 종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7절은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이까. 즉 세상은 죄인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공급함으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지옥으로 끌어다가 던져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업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과거에 이 어부였습니까? 물고기였습니까? 예. 아직도 자신이 과거에 어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안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니 과거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물고기였습니다. 마귀가 보기에는 물고기였죠. 끌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부였다고 했다면은 좀 더 사악하신 예, 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은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과거의 물고기로서 사로잡혀서 팔려나가 죽어야 마땅한 그와 같은 불쌍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피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능동적인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업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물은 세상의 지혜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누구의 방식이나요? 그리스인의 방식이죠. 지혜롭게 되는 것, 편리하게 되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을 계속 추구하는 것들. 그리스인의 방식입니다. 나의 그분은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라는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사고나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방식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말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발견하여 그분께 동참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란 약속이란 이름은 하지만 반대로 외식하며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모든 시도들은 이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방식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그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영업방식이다, 어업방식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취미, 문화, 지식, 지혜, 어떤 기기, 그것을 가지고 소유물들을 삼아서 사람들을 또한 사로잡아 가는 것, 교회에서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그것에 집중된 나머지 혼들에 대한 시적인 상황들과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 세상의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파라다임으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십자가로 돌아가 피 흘림 당하여,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이 어업을 계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죄인 괴수라도 그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나와 같은 죄 많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쓰고 계시다는 그와 같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걸 하고자 한다면 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왜냐면 나 자아는 항상, 저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파보니 내 밑바닥에 있는 것이 결국 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했고, 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대신 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발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예화를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그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선교사죠. 그가 그 중국에 가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은 분명히 중국에 가게 된다면은 말도 잘 안 통하고 사람 또한 호의를 받지 못하니 분명히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지 못할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자신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미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구해서 얻는 것을 경험해보자, 그는 그것을 향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참 생각만 해도 어려워질 것 같죠? 예. 근데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드린 다음에 집에 와서 저녁에 이제 동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전이 하나, 딱 하나, 은화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화가 이제 내가 또 다른 돈이 있나 해가지고 회계장부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딱 그 은화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을 거라는 것은 그 믿음대로 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매일 귀리죽만 먹었다고 합니다. 예, 귀리로 죽만 먹고 살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딱 은화 하나고 지금 저녁으로 먹을 귀리죽 한 그릇과 내일 아침에 먹을 귀리죽 한 그릇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먹을 돈도 없고 사 먹을 양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 조금 마음이 이렇게 가앉았다고 합니다. 그 은화 한 개, 즉 반 크라운짜리라는 뭐 합니다. 근데 그 가격이 2실링 6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조금 우울해지려고 할 때 그래도 기도를 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연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에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면서 말하기를, 아, 제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부디 같이 와주셔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억양을 들어보니, 이제 영국이니까요, 억양을 들어보니 아일랜드 계열인데 거기에 카톨릭이 좀 많은 지역으로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카톨릭 사제에게 가지는 않고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카톨릭 사제에게 예, 가려고 했는데 돈을 15펜스나 달라고 해서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15펜스 될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따라서 가보니 그 집이 예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고 그 문을 열고서 들어갔더니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방에 어린아이들은 막 울고 있고 또 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이게 쾌쾌하게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쪼그라들고 눈도 팽하고 그런 아이들이 한쪽에 있고 반대쪽에는 한 이틀쯤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지 이틀쯤 되는 여인이 그러한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그 엄마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아, 이 반크라운짜리 은화 한 개밖에 없으니 내가 이게 잔돈으로 나뉘어져서 이게 2실링 6펜스가 잔돈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이 사람에게 1실링 6펜스를 주고 나는 1실링만 있었으면 충분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나에게 은화 한 개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양심의 충도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어려운 사람들 앞에. 그래서 자신 스스로 낙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굳게 잡고 그에게, 아,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늘에는 친절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양심의 칼날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위선자야, 구원받지도 않은 이에게 하늘에 계신 친절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대해 말하면서 내 호주머니에 속에 있는 은화는 통째로 줄 수 없단 말이냐. 그래서 그는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갑자기 잔돈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양심과 타협하며 그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이 실링을 주고, 잔돈이 있었다면 이 실링을 주고 6펜스만 나 혼자 가질 수 있을 텐데 아직도 6펜스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이제 굶어야 되니까요. 돈이 없어서. 다 준다면요.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가 다시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서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을 하자 양심 안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희롱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반크라운짜리 은화를 가지고 감히 무릎을 꿇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위선을 하고 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겠느냐, 무릎을 꿇으며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을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마쳤는지 그 스스로는 기억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심히 어려운 상태로 기도를 마치고 어려운 상태로 일어나서 불쌍한 그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 여러분 선생님이 아시죠? 제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마음속에 성경 기록이 하나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믿음에 따라서 반크라운짜리 은화를 그에게 거저주며 나는 비교적 부유한 셈이며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부유하고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은 거라 생각한다 하여도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며 하나님은 참으로 아버지이시고 믿을만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에게 말하며 그 동전을 줬다고 합니다. 그는 그와 같이 행하자 기쁨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것도 양심의 가책 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축복을 저해하던 모든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나의 마음은 텅 빈 나의 호주머니만큼 가벼워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마지막 귀리죽을 먹고 보니 편지 하나가 왔는데 편지 안에는 어린이 장갑이 들어있었고 그 장갑을 기울여보니 금화 하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금화의 가격은 10실링짜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4배 이상, 4배 정도로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아니하건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으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며 사람들을 또한 아사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방식이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우려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우리가 동참되는 것을 우리는 수고스럽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을 연단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거룩한 것을 말하는 만큼 저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이 거룩한 것들을 말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과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결국 나의 영업 방식, 내가 나의 손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 당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동참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산다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